VOA 세계뉴스입니다. 미국은 2일 이란의 사우디아라비아 공격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린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필요하다면 대응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이를 사우디가 이란의 임박한 위협을 경고하는 기밀 정보를 미국과 공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대변인이 이와 관련해 사우디아와의 군사정보 채널을 통해 지속적인 접촉을 유지할 것이라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NSC 대변인은 우리의 이해관계와 지역 파트너국을 수호하기 위한 조치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문은 사우디 관리를 인용해 이란이 반정부 시위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 사우디뿐 아니라 이라크에 대한 공격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란은 사우디를 비롯해 미국과 이스라엘이 자국 반정부 시위를 부추겼다고 공언해왔습니다. 또 지난달 이란 혁명수비대의 호세인 살라미 총사령관은 사우디에 자국 시위와 관련한 보도를 제한할 것을 공개적으로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위안화의 달러 대비 가치가 어제 15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은 어제 오전 달러 위안화 환율을 전날보다 약간 오른 7.208일 위안으로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는 전장 대비 0.43% 급락했습니다. 달러 대비 환율이 7.2 위안대에 진입한 것은 2008년 1월 이후 처음입니다. 이 같은 위안화 약세는 달러의 강세와 함께 최근 각종 중국 경제지표 하락,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혼란 등의 요소가 반영됐다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향후 봉쇄 조치 등 코로나 방역을 강화할 경우 경제성장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질 수 있으며 위안화 가치는 달러당 7.4 위안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일본 아소다로 자민당 부총재가 오늘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교도통신은 어제 아소 부총재가 한일 간 현안인 옛 징용공 문제 해결책을 모색하고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이태원 사고에 조의를 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를 위해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면담을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당 중진인 아소 부총재가 정부 간 현안 해결을 위해 역할을 맡은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일 양국 외교 장관들은 지난달 미국 뉴욕에서 일제시절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양국 정부가 논의 중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50개국이 중국의 신장 위구르족 인권 침해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서방 50개국은 31일 유엔 총회 인권위원회에서 공동 성명을 내고 중국에게 국제적 인권 의무를 지키라고 강력 촉구했습니다. 주 유엔 캐나다 대사가 낭독한 이 성명은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가 발표한 보고서가 중국에서 벌어지는 가혹하고 체계적인 반인권 행태를 밝히는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신장 지역 위구르족과 무슬림 소수민족에 대한 반인도적 행태를 지적한 유엔 인권 보고서와 관련해 논의하기를 거부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어 50개국은 이런 체계적인 인권 침해는 대테러 작전에 근거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보고서에 명시된 모든 권고사항을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주 유엔 중국 대표는 유엔 회원국에 서한을 보내 이번 총회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측은 이번 총회를 허위 선전으로 칭하며 유엔 헌장 원칙의 목적과 국제관계 규범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 F-22 전투기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일본 NHK 방송은 10월 29일 미군이 가데나 주일비 공군기지에 배치된 50대의 F-15 전투기를 향후 2년에 걸쳐 퇴역시킬 예정이라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또 기존 교체의 첫 단계로 몇 주 안에 10여 대의 F-15 전투기를 미국으로 보내는 한편 같은 수의 F-22 전투기를 가데나 기지에 파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가데나 기지의 억지력이 감소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가데나 기지의 전투기 수는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일 수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 발생 사흘 만에 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대처가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한국 서울에서 발생한 대규모 압사 참사에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북한이 미한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을 빌미로 도발의 강도를 높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평안도와 함경도 대체로 흐리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에서 8도, 낮 최고기온은 4도에서 1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 발생 사흘 만에 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대처가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보고에 출석해 국가는 국민의 안전에 대해 무한 책임이 있음에도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 원인과 관련해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시청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서울시장으로서 이번 사고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사죄의 말씀이 늦어 죄송하다며 모든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고 유가족과 부상자 그리고 이번 사고로 슬픔을 느끼고 있는 모든 시민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때까지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50여 명의 희생자를 낳은 이번 사건은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15분경 서울 영산구 이태원동에서 할로윈을 앞두고 모인 인파가 좁은 골목에 한꺼번에 몰리면서 발생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한국 서울에서 발생한 대규모 압사 참사에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미국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이 시기에 한국과 함께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이 31일 정례 브리핑에 앞서 한국 서울에서 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사건에 깊은 애도를 표시했습니다.
Next, we were deeply saddened by the tragic deaths due to a crowd surge in Seoul on Saturday. We can confirm that two U.S. citizens were killed.
프라이스 대변인은 지난 토요일 서울에서 군중의 급증으로 인해 벌어진 비극적 죽음에 대해 깊이 슬퍼하고 있다며 미국 시민도 두 명이 사망하고 최소한 세 명이 다쳤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동맹이자 파트너이며 친구로서 사건의 영향을 받은 모든 가족과 친구들에게 가장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이 시기에 미국은 한국과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9일 한국 서울의 이태원에서는 할로윈을 앞두고 모인 대규모 인파가 좁은 골목에 몰리면서 대규모 압사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현재까지 최소한 155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29일 질 바이든 여사와 자신은 서울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우리는 한국인과 함께 슬퍼하고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는 애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 두 나라의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중요하며 우리 국민 사이의 유대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미국은 이 비극적인 시기에 한국과 함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이날 사회연결망 서비스 트위터를 통해 이 비극에 대해 슬퍼하고 있을 희생자들과 부상자들의 가족과 친구 그리고 한국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를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은 29일 자신의 공식 트위터 계정에 서울에서 비보가 전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모든 이들에게 가장 깊은 애도를 보내고 모든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슬퍼하는 한국 국민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1990년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매들린 올브라이트 당시 국무장관의 북한 담당 조정관으로 한반도와 인연을 맺은 바 있습니다.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한국 자동차 지원금 박탈 문제로 한국 측과 활발히 접촉하는 것으로 알려진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도 30일 트위터를 통해 애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태원의 비극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들에게 가장 깊은 애도를 보내며 부상당한 모든 이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는 것입니다.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 대사도 트위터를 통해 서울 미국 대사관이 조기를 개항했다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의 트위터 글을 재게시하며 애도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미국 연방의원들도 한국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에 애도를 표했습니다. 의원들은 미국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한국과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존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원 외교비 공화당 간사인 제인스 리스 의원은 29일 트위터를 통해 서울에서 일어난 비극에 대해 듣게 돼 슬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을 위해 기도한다며 미국은 이 어려운 시기에 한국과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아태수 위원장인 아미베라 민주당 하원 의원도 30일 트위터를 통해 이 끔찍한 비극의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이 어려운 시기에 한국인들에게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계 의원들도 일제히 애도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공화당의 영킴 하원 의원은 29일 트위터를 통해 서울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우리의 한국과 한국계 미국인 사회를 위해 기도한다며 제 마음은 희생자들의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앤디 킴 하원 의원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한국 서울에서 일어난 비극에 대해 듣고 참담한 심경이라며 사랑하는 이를 잃은 친구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했던 댄설 리번 공화당 상원 의원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아내와 저는 서울에서 거의 150명의 목숨을 앗아간 비극에 대한 소식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며 그중 많은 이들이 젊은 사람들이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동맹국 그 이상이고 한국인들은 미국의 소중한 친구라며 알래스카에서처럼 많은 경우에 한국인들은 말 그대로 가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와 저는 한국인들과 희생자들의 가족을 생각하며 기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의 조윌슨 하원 의원도 30일 트위터를 통해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으로서 이 끔찍한 비극으로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람들에게 애도를 표한다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이 미한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을 빌미로 도발의 강도를 높이겠다며 위협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반도 긴장의 책임을 미한에 전가하지 말라며 추가 도발을 시사한 북한의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31일 대변인 담화를 내고 미한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이 시작된 것과 관련해 미국이 계속 군사적으로 도발하면 강화된 다음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담화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자주권과 인민의 안전과 영토 완정을 지킬 준비가 돼 있다며 미국이 계속 엄중한 군사적 도발을 가해오는 경우 보다 강화된 다음 단계 조치들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이 전쟁 연습 소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앞으로 초래되는 후과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담화는 또 10월 17일부터 28일까지 한국 전역에서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인 호국 연습이 진행된 데 이어 불과 며칠 만에 또다시 역대 최대 규모의 미한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이 시작됐다며 미국과 한국의 지속적인 무모한 군사적 움직임으로 한반도와 주변 지역 정세는 또다시 엄중한 강대강 대결 국면에 들어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연례적 방어적 훈련의 간판 밑에 북한을 군사적으로 자극해 대응 조치를 유발시키고 북한의 정세 격화에 책임을 전가하려고 획책하고 있다고 강변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한반도 긴장의 책임을 미한에 전가시키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의 1일 브리핑 발언 내용입니다.
북한은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한국과 미국에 전가하고자 하지만 실제로 주변국들을 대상으로 핵과 미사일 위협을 가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여 유례없는 수준의 도발을 가하는 것이 누구인지는 국제사회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임 대변인은 또 북한 외무성이 미한 연합훈련을 문제삼아 강화된 다음 조치를 거론하며 위협 수위를 높이는 데 대해서도 추가 도발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대변인은 북한이 문제 삼은 비질런트 스톰에 대해 미한의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군사훈련은 책임 있는 정부라면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땅히 취해야 하는 조치라며 한국 정부는 굳건한 미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국제사회와 공조에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의 이번 담화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위주의 기존 도발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존의 미사일뿐만 아니라 좀 더 강력한 자신의 대응 의지, 또 향후 어떤 대미 맞대응 능력 이것들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핵실험의 준비 단계 또는 전 단계로 ICBM 또 SLBM 이런 것들을 과시하는 그런 행보를 할 가능성도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는 충분히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가장 위협적으로 느끼는 미한 공중연합훈련에 대해 군총참모부가 아닌 외무성이 나서 비교적 절제된 어휘로 미한을 압박한 데 주목한다며 국제사회를 향해 자신들의 도발 명분을 축적하려는 세밀한 선전술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언급한 강화된 다음 조치는 궁극적으로 7차 핵실험을 염두에 둔 위협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1일 기자들을 만나 현재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복구 등 큰 틀에서는 7차 핵실험을 위한 물리적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시기에 대해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기존의 판단을 재확인했습니다. 박원곤 교수는 북한의 최근 행동이 2017년 한반도 위기 때와 유사한 흐름이라며 7차 핵실험을 조기에 감행할 수도 있는 의외의 시점을 선택하는 데 다양한 선택지를 열어놓은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2017년이 전례로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때도 비질런트 에이스 끝나고 11월 29일 화성 15형 발사하고 핵무력 완성 선포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냥 비슷한 형태인 거죠. 그 명분은 뭐 얼마든지 북한이 하실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비질런트 스톰탄의 명분을 분명히 쓸 수 있는 거고요.
북한의 핵실험은 앞으로 한두 주가 고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북한이 올해 사업을 총정리하는 연말 총화에 돌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앞서 지난달 26일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11월 7일 미국 중간선거일 이전에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수석연구위원은 그러나 북한의 이번 외무성 대변인 담화가 핵실험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전조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10월 중에 이루어진 한국 호흡훈련 때 북한이 방사포라든가 대응사격을 하면서 강화된 조치들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무성 대변인 담화 자체가 더 강화된 조치를 언급을 했다고 해서 이것이 지금 핵실험의 전조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한미연합훈련이 계속되는 한은 긴장만 올라갈 거고 북한이 양보를 하고는 비핵화 관련된 협상 테이블에 복귀하는 일은 없을 거다. 이걸 이제 지금 분명히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홍민 실장은 한국에서 발생한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이 북한의 도발 수위와 감행 시점을 택하는 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실장은 한국 정부가 대규모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선포한 애도 기간과 오는 4일까지 이어지는 비질런트 스톰 훈련 기간이 겹친다며 북한이 미한 훈련의 맞대응 차원에서 단거리 미사일 발사 정도는 언제든 할 수 있지만 북방 한계선 침범처럼 한국 국민을 자극하거나 핵실험처럼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도발에는 신중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1일 주한 미 7공군사령부에 따르면 미 해병대 제242 전투기 공격 비행대대가 운용하는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35B 4대가 비질런트 스톰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의 군산기지에 착륙했습니다. 이들 F-35B는 일본 이와쿠니 미군기지에 배치되어 있는 전력으로 한국 땅에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훈련엔 미군 측에서 F-35B 전투기를 비롯해 EA-18 전자전기, U-2 고공 정찰기, KC-135 공중급유기 등 100여 대, 그리고 한국 측에선 F-35A와 F-15K, KF-16 전투기, KC-330 공중급유기 등 140여 대 등 모두 240여 대가 대거 투입됩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입니다.
공군의 5세대 전투기인 스텔스 전투기가 240여 대나 동원되는 대규모 연합공군에 투입되는 것은 이번에 처음인데요. 그만큼 이번 훈련은 실전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훈련으로 평가가 됩니다.
F-35B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해 지상기지에서만 전개할 수 있는 F-35A와 달리 지상은 물론 항공모함이나 강습 상륙함 등에서도 뜨고 내릴 수 있는 만큼 유사시 다양한 환경에서 출격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변함이 없으며 외교적 접근을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우리의 정책이 아니며 앞으로도 결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는다고 단언했습니다.
That is not our policy. I do not foresee that ever becoming.
프라이스 대변인은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축 안보 차관이 지난주 북한과 군축한 점을 시사한 데 대한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군축 협상만 원하고 비핵화 협상을 거부한다면 미국이 받아들이겠느냐는 질문에 앞서 지난 28일에도 분명히 밝혔고 지금도 분명히 하고 싶다며 미국의 정책에는 어떤 변화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I had an opportunity to comment on this on Friday. I was clear at the time, want to be clear now that there has been no change to US.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의 대북 정책은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남아 있으며 우리는 계속해서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해 우리의 대북 정책 검토를 마친 이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우리의 변함없는 목표였다며 앞으로도 그 목표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차관은 27일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이 개최한 대담 행사에서 김정은이 전화를 걸어와 군축을 놓고 대화하고 싶다고 말한다면 미국은 안 된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과 군축 논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과의 군축 협상 가능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한 채 거듭 비핵화 목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외교적 접근을 통해 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바이든 정부 기조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We continue to reach out to the DPRK and are committed to pursuing a diplomatic approach. That policy review also found that in our.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계속해서 북한에 손을 내밀고 있으며 외교적 접근을 추구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라는 대단히 중요한 목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은 외교적이고 실용적인 접근법이라는 점을 대북정책 검토를 통해 확인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물론 북한이 진지한 실질적인 대화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싶지만 지금까지 북한은 응하지 않았다라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대화를 위한 전제조건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며 북한의 입장은 다른 것처럼 들리지만 우리는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31일 뉴욕 현지 시각으로 개최된 제77차 유엔총회 3위원회 유럽연합 주도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상정됐다며 한국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대변인은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가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서 원칙에 기반한 일관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유엔 등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유엔 총회 북한 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은 4년 만입니다. 한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해왔지만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 공론화를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공동 제안국에 복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과 일본, 몽골이 도쿄에서 고위급 회의를 열고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본은 일본인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크 램버트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 냠도르지 앙흥바야르 몽골 외교부 사무차관이 28일 일본 도쿄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국무부가 30일 발표한 공동성명은 일본, 몽골과 미국이 2022년 전례 없는 숫자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해 북한의 핵무기와 운반수단의 계속된 개발에 대한 각각의 견해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모든 참가국은 대화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고 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든 참가국은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한 관심도 촉구했습니다. 공동성명은 일본이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 문제에 대한 미국과 몽골의 지속적인 지원에 감사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세 나라 당국자들은 이밖에 유엔 헌장과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를 유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어느 지역에서든 무력이나 강압에 의해 일방적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에 강력히 반대하며 평화적인 수단을 통한 분쟁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일본, 몽골은 인도태평양 발전을 위한 각자의 비전을 공유하고 번영하고 평화적인 미래를 위해 협력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아울러 법치주의, 분쟁의 평화적 해결, 인권, 환경보호,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세 나라 당국자들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핵무기 사용의 위험과 악화하고 있는 국제 안보 환경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 모든 국가가 핵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되며 승리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연방 상하원 의원과 주지사를 뽑는 중간선거가 오는 11일 실시됩니다. 향후 2년간 미국의 정치 지형을 결정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선거 결과가 한반도 정세에는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VOA는 오후에 걸쳐 이 중간선거와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함의를 전망하는 기획 보도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첫 순서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 결과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과 향후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짚어보겠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국정운영을 평가하는 첫 공식 시험대가 될 중간선거가 11월 8일 치러집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임기 2년의 연방하원의원 435명 전원과 임기 6년의 연방상원의원의 3분의 1인 35명이 선출됩니다. 또한 36개 주에서는 주지사를 선출합니다. 31일 미국의 주요 선거 예측 사이트들은 대체로 하원 선거에선 공화당이 이길 확률이 높고 상원에서는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중간선거에서는 경제 등 국내 이슈가 표심을 가르고 있고 치솟는 물가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도 예외는 아닙니다. 대외적으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중 갈등 심화, 그리고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 등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만 미국 유권자들의 표심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 결과에 따라 향후 2년간 미 의회의 지형이 바뀔 수 있지만 이런 상황이 북한 문제 등 향후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진단입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등 의회에서 25년 동안 근무했던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31일 VOA에 핵과 인권 등 북한 문제는 민주당과 공화당 간 큰 차이 없이 초당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는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election will not have a major impact on North Korea.
특히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문제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북한의 확고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미국 내 정치적 요소는 큰 변수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미국과 관여할 마음이 있었다면 그럴 기회가 충분히 있었지만 코로나와 정권의 결정 등으로 인해 미국과의 협상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중간선거 이후 공화당이 다른 여러 사안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더욱 압박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과 정쟁을 벌이게 된다면 북한 문제에 집중할 기회와 시간이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전반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는 러시아와 중국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북한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났다면서 이번 선거가 이런 우선순위에 큰 변화를 줄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우선순위에 더욱 영향을 주는 것은 앞으로 북한의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Is more focused on Russia and China, and North Korea has taken the back burner.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가시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유연성을 보이거나 반대로 핵실험 등으로 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할 경우 북한 문제를 비롯해 대외 정책에서 바이든 정부를 곤란하게 할 이슈를 집중적으로 부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변화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공화당이 의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수 있지만 이런 의회 기류가 북한 인권 특사 임명 등 바이든 행정부의 실질적인 정책과 접근에 반드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 겸 한국 석좌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공화당은 제재와 억제, 민주당은 관여를 원한다는 식의 해석이 더 이상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those stereotypes really work.
공화당 정부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대북 관여에 집중했으며 민주당 정부인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문제 해결에 대해 더욱 회의적인 입장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북한은 코로나 관련 봉쇄 조치로 인해 그 어떤 제재보다 강력한 고립에 직면했다며 따라서 기존 문법으로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북 인식을 전망해선 안 된다는 설명입니다. 빅터 차 석좌는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관여에 관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Try to engage North Korea. They're not interested. I think that after a nuclear test, they will have to go to the UN Security Council for another resolution.
빅터 차 석좌는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서면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를 추진하겠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직면해 결국 한국, 일본, 호주 등과의 개별 제재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미 코로나 고립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제재가 상황을 바꾸지 못할 것이며 이런 가운데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군축 협상을 시작해야 하는가라는 논쟁이 불거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협상 재개를 결정할지 또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위협 감소를 위한 군축 협상에 나설지 등이 앞으로 한반도 정세의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빅터 차 석좌는 전망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프레드 플레이츠 미국 안보센터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연구소 부소장은 의회에서 공화당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경우 바이든 행정부는 증가하는 북한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압박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ll, I think they're first of all going to push for more serious engagement at a high level.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에는 진지한 대북 정책이 없다고 비판한다고 플레이츠 부소장은 말했습니다. 성김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인도네시아 대사를 겸직하고 있고 고위급 차원의 대북 관여도 없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기후변화 문제만큼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개인적으로 관여하며 독재자에게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북한과의 긴장을 상당히 낮췄다며 지금은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플레이츠 부소장은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에 국무장관이나 중앙정보국장 등 고위급 차원의 더욱 적극적인 외교적 관여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이 최근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유럽연합은 거듭된 북한의 불법 도발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는 북한의 이 같은 도발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이 지난 28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당장 불법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후 대변인은 31일 북한이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2주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를 재개한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우리의 입장은 이전에 반복한 것과 같다며 이유는 이처럼 거듭된 불법 도발을 규탄하고 북한의 국제 및 영내 긴장을 더 고조시킬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기타 대량 살상 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함으로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즉각 준수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랑스도 이날 북한이 10월 2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해 실시한 새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러한 도발은 한반도의 긴장을 급속도로 고조시킬 뿐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는 다시 한번 북한의 지체 없이 국제 의무를 준수하고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며 불안정한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성명은 프랑스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 비핵화 목표를 계속 추구하고 모든 당사자 간의 대화 구축을 장려하기 위해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이라는 결의를 갖고 있음을 강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28일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오전 11시 59분부터 낮 12시 18분까지 강원도 통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4일 이후 2주 만입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호주 국방부가 미국 정부의 지원으로 미 공군 전략폭격기 B-52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52는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미군의 전략 자산입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주 국방부가 미국의 지원을 받아 호주 북부에 B-52 전략폭격기 6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기장 시설을 짓고 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호주 국방부는 이날 VOA의 관련 서면 질의에 틴벌 공군기지에 해당 시설을 짓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호주 공군의 틴벌 기지에 미국의 예산 지원으로 B-52 6대 및 다른 항공기들을 수용할 수 있는 주기장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B-52는 양 날개의 끝에서 끝까지 길이가 최장 56m이며 비행거리 14,000km에 달하는 초대형 폭격기입니다.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미군의 전략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호주 북부에 실제로 B-52가 배치된다면 인도태평양 안보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호주 국방부 측은 미군 B-52 폭격기가 1980년대 초부터 호주를 방문했었고 2005년부터는 호주에서 훈련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래에 미군 B-52 폭격기가 순환 배치된다면 훈련과 연습을 통해 미국과 호주 군대 간의 상호 운용성 개선 등 미군 준비 태세 계획의 장기적인 목표와 일치할 것이라고 호주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호주 현지 언론은 B-52 주기장 건설을 포함한 틴덜 공군기지 현대화 계획이 미화 약 1억 달러 규모이며 2026년 완공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일본은 자국 주변 해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호주의 대북 제재 단속 작전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체적으로 안보리 위반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정보 수집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주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외무성은 31일 성명을 내고 호주 호위함 아룬타함의 대북 제재 위반 감시 활동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호주 해군 호위함 아룬타함이 일본 주변 해역에서 10월 말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의해 금지된 북한 국적 선박과의 선박 간 환적 등 불법 해상 활동 감시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호주의 이 같은 활동은 2018년 이후 8번째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일본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북한 대량살상 무기와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호주의 이 같은 활동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일본 외무성은 일본 해상보안청과 해상자위대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정보 수집을 계속하고 있다며 일본은 관련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호주 해군도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호위함 아룬타함이 북한으로 향하는 화물의 불법 환적을 억제하고 감시하는 지원 임무를 수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룬타함은 3,800톤급 호위함으로 승조원은 170여 명입니다. 호주 해군은 2018년부터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아르고스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 몇 년간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일대 공해상에서 다른 나라 선박과 맞댄 상태에서 유류를 건네받거나 북한산 석탄을 넘겨주는 이른바 선박 간 환적 행위를 벌여왔습니다. 안보리는 지난 2017년 북한이 공해상에서 제재 품목을 거래한다는 각국의 지적이 잇따르자 같은 해 9월 채택한 결의 2375호에서 이 문제를 처음으로 언급하고 북한이나 북한을 대리하는 선박이 공해상 환적을 통해 물품을 건네거나 넘겨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호주는 미국, 뉴질랜드, 일본,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 7개국과 함께 호위함과 초계기 등 정찰 자산을 파견해 환적 선박이 자주 출현하는 해역에서 다국적 공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웨이 뉴스 조은정입니다.
2017년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최대 압박에 동참했던 싱가포르와 포르투갈이 현재까지도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는 무역금지 조치를 이어가고 있고 포르투갈은 외교 동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싱가포르 외무부는 31일 VOA에 2017년 시작한 대북 무역금지 조치를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는 지난 2017년 11월 대북교역 전면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그해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미국이 주도하는 북한 고립 및 최대 압박에 참가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입니다. 당시 리셴 룽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싱가포르는 유엔 결의를 넘어서는 대북 압박과 고립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가 간 교역량을 기록하는 유엔 세관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싱가포르와 북한 간의 무역 규모는 2017년 약 33만 달러에 달했지만 이후 0으로 나타났습니다. 단 2020년 유일하게 싱가포르가 북한으로 12만 3천 달러어치의 물품을 수출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와 관련한 VOA의 문의에 싱가포르 외무부는 인도주의적 물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VOA가 문의한 특정 HS코드의 물품은 유엔 기구를 위한 인도주의적 수송품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싱가포르가 2020년 북한에 수출한 것으로 집계된 상품은 모두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 HS코드상 3004번으로 시작하는 포장의약품에 해당됩니다. 싱가포르 외무부는 그 외의 무역금지 조치는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2017년 북한의 연이은 핵과 미사일 불법 개발 실태가 알려지면서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은 북한과 외교 관계를 중단하고 자국 주재 북한 대사를 추방했습니다. 포르투갈의 경우 북한 대사가 자국에 직접 주재하지 않았지만 마찬가지 이유로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동결했고 지금까지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31일 VOA에 밝혔습니다.
In the framework of the international efforts to contain what at the time was happening with the North Korean regime.
다니엘 에로 포르투갈 외무부 공보관은 2017년 7월 당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과 북한 정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억제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틀 안에서 포르투갈 정부는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 당시의 입장이 오늘날의 입장으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북한 서해 초도 인근 해상에서 선박 간 환적으로 의심되는 활동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환적 정황이 4건도 포착됐는데 같은 시기 북한 남포에선 한동안 중단됐던 석탄 선정 추정 움직임이 확인돼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28일 북한 서해 초도 해상을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 선박 여러 척이 붙어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북한 초도에서 남쪽으로 약 2, 3km 떨어진 복수의 장소에서 선박 두세 척이 무리를 이뤘는데 비슷한 형태의 접선이 같은 사진에서 4건이나 발견됐습니다. 초도에서 가장 가까운 해역에선 길이가 각각 95m와 55m로 추정되는 선박 두 척이 접해 있고 이곳에서 남서쪽 약 500m 지점에는 100m와 40m 선박이 선체를 맞댔습니다. 남서쪽으로 약 1km 더 이동하면 90m와 40m 선박이 또 다른 40m 길이의 선박을 가운데에 두고 밀착했고 동쪽 1km 지점에선 80m와 95m 선박이 양옆을 바짝 붙였습니다. 모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등에서 지적한 전형적인 불법 환적 모습입니다. 물론 바다 한가운데서 이뤄진 선박 간 접선을 즉각 불법 환적으로 단정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연례 보고서 등을 통해 북한이 공해상이 아닌 자국 영해에서 선박 간 환적을 벌이는 신종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선박 간 환적 의심 행위가 포착된 북한 초도 인근의 서조선만, 즉 북한 서해 일대를 새로운 환적지로 지목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2017년 채택한 안보리결의 2375호가 북한이나 북한을 대리하는 선박이 공해상 환적을 통해 물품을 건네받지 못하도록 한 만큼 이들 선박이 서로 물품을 주고받았다면 그 사실만으로도 안보리결의 위반입니다. BOE는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을 분석해 지난 4월 이후 22건의 선박 간 환적 의심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이번 4건을 더할 경우 북한 서해에서 확인된 환적 의심 사례는 올해에만 26건으로 늘어납니다. 구름이 많은 날은 위성사진 판독이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선박 간 환적은 BOA가 파악한 26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이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어떤 물품을 옮기는지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전문가 패널에 따르면 북한은 해외에서 출항한 선박과 초도 인근 해상에서 만나 환적한 뒤 종류를 알 수 없는 화물을 북한 남포로 옮기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해왔습니다. 공교롭게도 환적 정황 4건이 발견된 직후 남포와 송림항 등 북한의 대표 석탄 취급 항구에서도 분주한 움직임이 눈에 띄었습니다. 플래닛랩스가 28일과 29일, 30일 남포 석탄 항구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살펴보면 길이 100m가 넘는 대형 선박 세척이 접안해 있습니다. 28일엔 선박 세척이 모두 석탄 선적이 가능한 부두에 배를 댔는데 29일엔 이 중 한 척이 떠난 듯 두 척만 남았습니다. 다음 날인 30일에는 남은 두 척 중 동쪽 부두에 있던 선박이 서쪽 끝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항구는 북한이 주로 석탄만을 취급해온 곳이지만 지난 8월과 9월 하얀색 포대 추적 물체가 이 일대를 뒤덮는 장면이 포착된 바 있습니다. 이 기간 하얀 포대로 옮겨지는 물품이 주로 밀가루와 쌀 등 곡물인 만큼 식량난에 처한 북한이 석탄 항구를 이용해 외부에서 다량으로 식량 포대를 유입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됐었습니다. 특히 석탄 더미와 가루로 인해 늘 검은색으로 표시되던 이곳은 한동안 석탄을 취급하지 않으면서 회색 바닥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포착된 선박 3척 중 1척 주변에서만 하얀 물체가 일부 확인됐고 나머지 2척은 석탄을 옮기는 듯 주변이 검은색으로 찍혔습니다. 또 다른 석탄 취급 항구인 송림항에서도 30일 적재함 2개를 열고 있는 약 90m 길이의 선박이 발견됐습니다. 위성사진 화질이 낮아 정확한 상황은 파악할 수 없었지만 적재함 안쪽이 유독 검게 보여 석탄 적재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8월 채택한 결의 2371호를 통해 북한의 주요 광물인 석탄과 철, 철광석의 수출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평안도와 함경도는 대체로 흐리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에서 8도, 낮 최고기온은 4도에서 1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를 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이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오전 맑겠지만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1도, 낮 최고 기온 14도 예상됩니다. 남포는 아침 최저 3도, 낮 14도, 양덕 아침 영하 2도, 낮 14도, 신의주 아침 1도, 낮 11도, 구성 아침 0도, 낮 13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오전 구름 많이 끼겠지만 오후 흐리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 낮 최고 기온 9도, 강계 아침 영하 2도, 낮 9도, 희천 아침 영하 1도, 낮 13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해주는 아침 최저기온 4도, 낮 16도, 개성 아침 2도, 낮 16도, 사리원 아침 1도, 낮 14도, 신계 아침 0도, 낮 15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오전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원산은 아침 5도, 낮 16도, 장전 아침 7도, 낮 18도, 평강 아침 영하 1도, 낮 14도 예상됩니다. 함경북도는 오전 오후 흐리겠습니다. 함흥은 아침 5도, 낮 17도, 장진 아침 영하 6도, 낮 9도, 청진 아침 5도, 낮 12도, 김책 아침 8도, 낮 14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오전 오후 흐리겠습니다. 해산은 아침 영하 5도, 낮 8도, 김영권 아침 영하 6도, 낮 8도, 삼지연 아침 영하 7도, 낮 4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구름 많이 끼겠고 한때 비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고 동해 북부 먼바다는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 먼바다도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11월 2일 수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파키스탄에는 지난 몇 년 동안 장마철 집중호우가 내려 커다란 문제가 됐습니다. 몇몇 지방에서는 과거보다 500%나 많은 비가 내려 심각한 홍수와 산사태를 일으켰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파키스탄 국민들은 홍수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6월 중순 이후 파키스탄 인구의 약 15%인 3,300만 명의 사람들이 재난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거의 1,400여 명이 사망하고 13,00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도시와 마을 전체가 산사태로 파괴되거나 물에 잠겼습니다. 미국 국제개발처 USAID는 150만 가구 이상이 피해를 입거나 파괴됐으며 중요한 생계수단이자 식량 공급원인 약 75만 3천 마리의 가축이 유실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 홍수로 도로와 80만 헥타르가 넘는 농경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발루치스탄, 카이버, 펀잡, 신드 지방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신드 지방에서는 홍수로 인더스강이 범람해 들판이 물에 잠기고 가축이 죽으며 100km 크기의 호수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같은 홍수는 가까운 미래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이 같은 재앙은 기근과 콜레라, 말라리아, 뎅기열, 설사병과 같은 질병이 사람들을 감염시켜 위기가 더 악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약 300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과 수천 명의 임산부들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올해 미국 정부는 USAID를 통해 파키스탄을 돕기 위해 5,300만 달러 이상의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이 자금은 식량과 영양, 현금, 물, 위생, 그리고 대피소 지원 등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USAID는 또 파키스탄을 돕는 한편 현지에 재난지원팀을 파견했습니다. 미국은 파키스탄 전역에서 발생한 엄청난 인명피해와 손실에 대해 깊은 슬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파키스탄을 지지하며 함께 서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의 친구와 동맹국, 그리고 국제사회 전체가 그들의 마음과 지갑을 열고 파키스탄이 재난에서 회복할 수 있게끔 도울 것을 촉구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뷰어의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협정을 중단한 가운데 선박이 흑해 보안 통로를 지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31일 성명에서 우크라이나군이 흑해 보안 통로를 달러 군사작전 수행에 활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측이 군사 목적으로 이 경로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추가 의무를 수락할 때까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곡물 수출 협정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임시 유예한 것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그러나 선박이 해당 통로를 계속 지나갈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러시아의 곡물 수출 협정 불이행 발표에도 불구하고 35만 4,500톤의 곡물을 실은 선박이 우크라이나에서 31일 출항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협정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굶주림으로 세계를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영국이 31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가혹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제임스 클레벌리 영국 외무장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전쟁의 성격이 바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클레벌리 장관은 러시아가 주장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더티밤 사용 계획을 터무니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핵무기와 관련한 푸틴의 발언은 무책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클레벌리 장관은 또 어느 국가도 핵무기 사용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러시아나 푸틴을 위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러시아의 곡물 수출 협정을 방해하지 말라고 촉구하며 러시아의 절망적인 발언이 늘어나는 것은 부진한 성과를 내는 전쟁에서 주의를 분산시키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1일 이란의 사우디아라비아 공격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필요하다면 대응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이를 사우디가 이란의 임박한 위협을 경고하는 기밀 정보를 미국과 공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대변인이 이와 관련해 사우디와 군사정보 채널을 통해 지속적인 접촉을 유지할 것이라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NSC 대변인은 우리의 이해관계와 지역 파트너국을 수호하기 위한 조치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문은 사우디 관리를 인용해 이란이 반정부 시위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 사우디뿐 아니라 이라크에 대한 공격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란은 사우디를 비롯해 미국과 이스라엘이 자국 반정부 시위를 부추겼다고 공언해왔습니다. 중국 위안화의 달러 대비 가치가 어제 15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은 어제 오전 달러 위안화 환율을 전날보다 약간 오른 7.2081 위안으로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는 전장 대비 0.43% 급락했습니다. 달러 대비 환율이 7.2 위안대에 진입한 것은 2008년 1월 이후 처음입니다. 이 같은 위안화 약세는 달러의 강세와 함께 최근 각종 중국 경제 지표 하락,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혼란 등의 요소가 반영됐다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향후 봉쇄 조치 등 코로나 방역을 강화할 경우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질 수 있으며 위안화 가치는 달러당 7.4 위안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일본 아소다로 자민당 부총재가 오늘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교도통신은 어제 아소 부총재가 한일 간 현안인 옛 징용공 문제 해결책을 모색하고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이태원 사고에 조의를 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를 위해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면담을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당 중진인 아소 부총재가 정부 간 현안 해결을 위해 역할을 맡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일 양국 외교장관들은 지난달 미국 뉴욕에서 일제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양국 정부가 논의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타이완이 자국산 잠수함 건조 등 전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유시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장정거 타이완 해군사령부 참모장은 지난 31일 입법원에서 자국산 잠수함을 2024년 5월에 진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은 2017년 자체 잠수함 설계에 들어간 뒤 2024년 첫 생산을 시작으로 총 8대의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 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 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 kHz로 저희 VOA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